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5절을 보시면 천사에 대한 말씀으로 또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기 천사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장 내용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천사를 비교합니다. 6절부터 8절을 잘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은 능력 면에서 천사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을 천사보다 못하게 잠시 동안 영원히는 아니고 어쨌든 사람으로 살아갈 동안은 못하게 지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천사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 내용이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은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물을 제대로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8절에 그 말씀을 여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이 만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야 했는데 만물이 사람들에게 복종하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동물들은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자를 만들고 호랑이를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 해치는 그런 동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순했고 사람들 말도 잘 듣고 그런 짐승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자든 호랑이든 사람 보면 해칩니다. 뱀도 사람을 물고. 왜 이렇게 됐느냐? 사람이 만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른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도 타락했지만 결국은 이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사실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이 따르고 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동물들도 고통당하고 있고 치고도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 파괴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회복되고 사람이 만물을 제대로 다스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는 사람이 이 만물을 제대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표범이 어린 양소와 염소와 함께 지내고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침당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 왕국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어떤 뭐 우화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천년 왕국 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는 정말 자연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지내고 사자도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독사도 사람들을 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장차 올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장차 올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올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이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보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월하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능력 면에서는 사실 천사보다 우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결국은 이제 우월한 존재가 되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자, 방금 읽은 9절 말씀은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지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르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만인들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9절 끝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이유는 또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이 죄의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아니 예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영생 얻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보니까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나오죠.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을 더 강조한 표현이 구원의 창시자,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아들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무엇을 통하여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을 통하여, 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형제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한 근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형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로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누추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형제다, 너는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자녀라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자,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늘 쓰는 말이니까 전혀 부담 없이 써왔는데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래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이 굉장히 젊은 분이셨는데 이 땅에 사실 때.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사실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한 누구의 자녀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면 그냥 구원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러셔야 했나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잘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해 주기 원하셨다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했던 대상은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이 뭐죠? 죽는 거죠? 죽음이 그 벌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누구나 죽도록 하셨어요. 그게 사람이 죽는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아무런 벌도 주시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의롭다 해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주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죽음으로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멸하셨다는 말은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사탄 마귀 다 멸하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탄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죠. 악령들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멸하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마귀를 이기셨다 그 뜻이죠. 마귀로 하여금 더 이상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사탄이 사람들을 위협할 때 가장 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탄이 죽음으로 사람들을 더 이상 위협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의 공포예요. 근데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죽는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아는데 죽음이 전혀 무서울 리가 없죠.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하면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죽는 것이 사람들은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죽음의 문제 저절로 해결됩니다. 더 이상 죽는 것이 겁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늘 죽음을 가까이 느끼면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네가 전혀 두렵지가 않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네가 두렵지 않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죽음이 두려운 분 계시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여러분 판사 앞에 서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의 사함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생겨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천국이 그리워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천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자,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붙들어 주려 한다 하는 이 말은 도와준다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해 주시려고. 여기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보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월하다 이거예요. 능력으로 보면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었고 장차 올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사실 멸망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지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천사보다 우월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상승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장차 올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시험, 고난, 환난, 유혹 모든 것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이 뭔지를 아는 분이십니다. 배고픔이 뭔지를 아는 분이세요. 육신의 고통이 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친히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당하고 고난당할 때 너무너무 잘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이해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유혹, 우리 주님이 다 경험해 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